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장생활했던 곳이 강남역이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토요일 당연히 출근했고요.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한 밤 9시까지는 그냥 그대로 일을 했습니다. 회사 가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아, 회사 생활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하니까. 저에게는 그 회사 생활할 때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요, 부장님께 먼저 간다라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서 그 옆에 있는 교회, 그 강남에 있었던 그 서초동 사랑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 저녁 때 드리는 게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 힘으로 한 주를 버텼고 또 그리고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그냥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지 아마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예배를 기대하고 오셨나요? 예배를 기대하고 오셨나요? 혹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예배에 나오셨나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저희 중에는 이제 바다 건너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성도님들이 힘들게 고생하고 예배에 오신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환경을 극복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극복한다. 예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특히 예수님께 병 고침 받았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 소문은요, 작은 갈릴리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퍼졌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치료받으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대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쳐도 고쳐도 끝이 없는 환자들, 예수님께서는 지쳐가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지치셨으니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서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타임 매니지먼트는 어떠셨냐고요? 바쁠수록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잠을 줄여야 되겠다. 바쁠 때 왜 기도해야 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바쁘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게 가던 길을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쁠수록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바쁜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아멘. 예수님의 인기가 늘어나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좋은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성경의 율법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려고, 혹시라도 예수에게 이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임은 정말 중요한 모임이고 예수님께서도 긴장하실 만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이 집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교사들 그리고 또 그것을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로 집안이 가득해서 도무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임은 평소의 모임과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조사하러 파견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조사하는 모임입니다. 환자 고치는 모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1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아멘. 그러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오늘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쳐야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지붕이 다 집집마다 있어요. 그리고 지붕은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거긴 눈이 안 오는 데이기 때문에 납작합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으로 환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이 평평한 지붕에서 기와 몇 장을 뜯어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밑에 있는 집안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지붕에서 흙하고 먼지가 집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으로 가득 찬 곳에 집안에 먼지가 가득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치며 아니 저 사람들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조사하고 있는 거 안 보여?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겠다. 이게 바로 예배의 마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뇌는 항상 핑계를 생각합니다. 아마 갔던 친구들도 이런저런 핑계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뚫는 것은 이건 무례한 일이야. 지붕은 뚫으면 다시 고쳐줘야 되잖아.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진 않을까?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핑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 예배에 나오셨나요? 어렵게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에 가면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런 형태예요. 저런 형태.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공동묘지입니다. 여기에 관광을 가게 되면은 가이드가 주의를 줍니다. 절대 사진 찍고 뒤떨어져 오지 마시라고. 가이드에게 붙어 있으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진짜 길 잃어버려서 저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 안에 위로같이 되어 있는데 총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자그마치 872km래요. 지하에 저런 동굴을 사람이 판 건데 872km, 거의 뭐 500마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LA보다도 긴 굴을 팠다는 거예요. 누가 왜 이런 통로를 만들었을까요? 서기 257년 로마 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금지당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잡히는 즉시 사형,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교인이 있으면 그 교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박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몰수. 교인들은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교인들을 지하묘지에 묻었습니다. 묻으러 내려갔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로마 군인들한테 안 들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게 금지되었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예배당인데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당시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다가 지상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지하로 들어가면 되지. 지하 묘지에 내려가서 지금은 저기가 다 비어있지만 지금 저 자리가 다 시체들이 누워있는 자리입니다. 저 시체들, 썩어가는 시체들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 어두운 곳에서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하 묘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조를 보냅니다. 그 체포조들에게 잡혀가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저 안을 미로같이 뚫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으로 가는 길에는 자기들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암호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보았던 익투스라는 저 물고기 그림입니다. 저 물고기 그림의 방향을 따라가면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했고 믿음으로 예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지요. 믿음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일어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이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과 멀어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부푼 마음을 품고 한국 가서 옛날에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모습은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마음은 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한국에서 사는 제 친구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서로 처지가 다르고 서로 비교하게 되면서 서서히 친구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멀어지고요. 그리고 걔 중에 정말 많은 것을 이룬 친구가 있으면요, 그 옆에 앉아있으면 나 자신이 무척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 저 친구 학교 다닐 때 나보다도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무척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요, 변함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친구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클럽에서, 크리스찬 클럽에서 활동했던 친구들은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만 만나면 같은 게 있어요. 예수 얘기하고 신앙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똑같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뭐 서로의 다른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모임 끝날 때 되면 꼭 저한테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요, 지금도 저한테 신앙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그 고민을 같이 상담하고 상의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제가 기도해 줍니다. 믿음의 친구가 이처럼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소중해지는 게 우리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위에서 아래로 달아내립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무례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보며 그들을 칭찬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꼭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환자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은 꼭 고백하셨습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병 고쳐주지 않으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특이하게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수 있었을까요? 거동 못하는 사람을 줄에 매달라서 예수님께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건 뭐 확인 하나만 안 합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나가면 내 친구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속담은 어느 문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제대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더 나아가서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든 가족을 예수 앞에 모시고 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교인들이 되어서 주변에 예수 안 믿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바쁘게 삽니다. 일주일 내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들 나오시죠. 그래서 나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친구 사귈 시간도 없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다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93년 사진기자 케빈 카터는 아프리카 수단에 갔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엄청난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사진 하나를 찍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사진을 보시면 나 저 사진 봤어라고 하실 그 사진입니다. 여자아이가 있는데 배고파서 진짜 뼈만 남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독수리가 그 여자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쪼아먹으려고요. 저 사진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 저 놀라운 사진, 그리고 평생에 한번 찍을까 말까 한 저 사진을 찍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했냐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셔터를 누를 수 있지? 저 상황에서 저 아이를 구해야지 너는 사람도 아니다. 네가 사람이면 사진을 찍지 말고 아이를 구해야지. 사실 케빈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독수리를 쫓아버렸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구호소에 가서 먹을 것을 먹이고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이야기는 믿지 않았고 케빈을 이해해 주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케빈은 수단에서 봤던 그 참혹한 광경들이 너무 자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저기는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 뒤 그의 사진이 알려지고 필리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케빈은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습니다. 이 죄책감은 어떤 죄책감일까요?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받을 죄책감도 아닙니다. 그 죄책감이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 용서함의 복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도 이런 정죄와 죄책감은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리니 병에 걸린 사람들은 회개하라라고 소리를 쳤죠. 죄를 회개하면 병이 낫나요? 물론 우리의 병 중에 죄 때문에 걸리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로 생기는 병들도 많이 있죠. 환자들은 병 때문에 아팠고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때문에 또 한 번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도 전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중풍병은 괴로운 병이었지만 그건 몸이 불편한 병이고 사람들의 비난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병에 걸렸단 말입니까?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병 걸려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거는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병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아닌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보는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서도 그 앞에서 죄 용서함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라고 하셨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 하나님께 짓는 죄, 그리고 사람에게 짓는 죄,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지은 겁니다. 사람에게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용서 받아야 될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너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귀찮아서 때로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안하겠다고 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받고 돌아와라.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받아라. 여러분들은 누구에겐가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회피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피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온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사람을 피합니다.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의 눈을 피해요.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를 똑바로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죄 지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피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하자는 거에 반대로 하시면 돼요. 죄를 지으면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냐라고 하면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놓고 저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나, 얼굴을 보면 됩니다. 얼굴 보고 미안하다 사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가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수록 큰일 납니다. 죄가 느껴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리고 남의 아픔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 남의 아픔을 갖고 장난도 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죄 용서함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why가 아니라 how입니다. why보다 how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순간에 why가 아니라 how를 생각하셨습니다. 길에 있는 노숙인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을까? 나보다 영어도 잘하고 몸도 튼튼해 보이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울까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 지을수록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의 용서함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로 힘을 얻고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믿음의 친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핑계보다는 간절함을 따르게 하시고 체면보다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저함보다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바리새인처럼 다른 이들을 나의 기준으로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